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게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군사 전권 시대 때 군부 독재에 저항하다가 두 차례나 감옥살이를 했던 우리 이건범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감옥 생활에서 배운 지혜와 이야기들을 모아 내 청춘의 감옥이라는 책을 펴냅니다.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2달 전인가 집에서 아들 녀석이 이어폰 잭에 붙어있는 플라스틱 지지대를 자르려 했는데 마땅한 도구가 없었다. 요즘 집에다 톱을 갖춰놓고 사는 사람이 없듯 우리 집에도 톱이 없다. 칼로는 좀 어렵게도 하거니와 자칫하면 베일 위험도 있었다. 이때 내가 사용한 게 바로 실로 꼰 끈이었다. 집에 있는 아무 실이나 가지고 새끼 꼬듯 꼬면 그 끈은 드릴 날처럼 되는데 그 홈파임의 차이 때문에 끊는 기능을 하게 된다. 특히 플라스틱을 곱게 자르는 데는 그만이다. 자를 물건이 두툼하다면 시간을 이용하면 된다. 느긋한 마음으로. 아버지는 감옥 생활에서 배운 지혜를 가지고 아들의 이어폰 잭에 붙어있는 플라스틱을 잘라줘서 아들의 눈을 동그랗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놀란 아들에게 아버지는 말합니다. 아빠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감옥에서 배웠지. 이 말이 생각나게 하는 또 책이 있죠. 자녀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지 라는 책이 있죠. 이건범 씨는 인생에서 배워야 할 모든 것을 감옥에서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내용은 다 기억 못해도 한 가지는 기억하실 줄 압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떠남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떠남과 정반대의 인물을 소개해드립니다. 이건범 씨는 감옥에서 도리어 배워야 할 모든 것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지난주는 떠나는 사람을 소개해드렸고 오늘은 떠날 수 없는 사람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 사람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떠날 수 없었던 대표적인 인물들 몇 명만 소개해드리면 가장 눈에 띄는 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지냈던 만델라 대통령이 생각이 나죠. 27년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본 회퍼 목사의 편지는 옥중 서한으로 발간이 되어서 최고의 저서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주기철 목사님, 신영복 교수님 같은 분들도 길이길이 기억에 남을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여기 한 가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떠나는 사람들과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정반대의 삶의 현장에 있지만 왜 같은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 궁금해집니다. 이들 안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한때는 떠남의 사람이었고 지금은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살펴보면서 떠남의 사람과 갇힌 사람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역사를 이끄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특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짧은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눈에 띕니다. 7절밖에 안 되지만 세 번씩이나 나오는데 17절을 보면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19절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 풍부, 풍성 세 번에 걸쳐서 비슷한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길래 이런 풍성이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고 있나요?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은 사랑의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이번뿐 아니라 전에도 사랑의 선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도 바울은 이번에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사랑의 선물을 받고 나니 전에 받았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 다음 표현이 흥미를 자아내게 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어떻게 보면 조금 엉뚱한 표현 같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에게 선물을 보낸 자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확실히 하여야 하는데 그런 냄새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어떻게 보면 오만한 느낌까지도 들죠?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입니다. 워싱턴 DC 근교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신학교에 간다고 하니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첫해 학기 초에 저는 부탁도 안 했는데 장학금을 보내오셨습니다. 저는 감사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두 번째 해에도 또 장학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감사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세 번째 해가 되었습니다. 또 은근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학기 초가 지나도 오질 않습니다. 친구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 해는 불행하게도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 후에 알게 된 것은 어떤 분은 3년 계속 받았는데 저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의 편지를 짧게 쓴 반면에 그분은 장문의 감사의 편지를 매번 쓰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 편지의 길이를 봐서 누가 더 절실히 필요한지를 평가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보다도 사도 바울은 훨씬 짧은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아니 감사의 글은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예상치 못한 표현을 하고 있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풍부하다고 하니 더 이상 선물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저처럼 감옥 밖에 있었던 자유인이었더라면은 더 이상 보낼 선물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는 고백을 들을 때 그런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감옥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 상상해 봤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작은 선물을 가지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작은 선물 안에 담긴 풍성한 세계를 볼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아니, 풍성한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범 씨가 실 하나로 톱을 상상하며 만들어갔듯이 사도 바울은 작은 선물로 무진장한 창조의 선물의 세계를 만들어 갔던 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뼛속에 깊이 숨겨진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풍성의 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오직 풍성의 원칙만 적용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가두고 있는 감옥도 사도 바울 가슴 속 깊게 사리 잡고 있는 이 풍성의 원칙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기지 못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를 이 세상 감옥도 가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 고백은 사람의 마음을 울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줄로 압니다. 처음 소개해드린 이건범 씨의 또 다른 이야기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감옥은 1.4평의 좁은 공간이었는데 아무것도 없고 변기만 달랑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사회학 전공한 사람들이 데모하다가 많이 잡혔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 그는 좁은 감옥 안에 여러 가지 가구를 손수 만들어 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벽에 부닥칩니다. 예를 들면 장롱을 만들고 싶은데 감옥에서 나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꿈을 멈추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곧 한 가지 아이디어가 생각나는데 나무에서 종이가 생산된다는 것을 착안하고 종이 여러 장을 붙이면 나무가 된다는 것을 착안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로 장롱을 만들어갑니다. 책상도 만들고 선반도 만들어서 1.4평의 감옥을 호텔로 만들었다고 그는 자부합니다. 이건범 씨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책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감옥 안에서 이처럼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스스로 개발해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작은 곳에 갇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은 더욱 꽃이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19절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풍성의 신학을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 자기만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교우님들의 삶도 풍성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의 풍성한 삶은 감옥을 넘어서 이웃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우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저희 교회 나온 지 오래되신 분이라서 뭐 그동안도 여러 차례 신방을 갔던 집이죠. 집 가까이 가니 교우님께서 길에 나와 계셨습니다. 저를 위해 비워놓은 파킹낫을 안내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파킹을 하고 나니 뒤뜰러 오라는 것입니다. 그 댁에 여러 번 가봤지만 뒤뜰은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들이 가까이 붙어 있는 동네라서 뒷뜰이 작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추측하며 들어가 봤습니다. 제 추측대로 뒷뜰은 넓지는 않았습니다.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은 초록색 넝쿨더미로 가득 덮여져 있었습니다. 담을 따라서 온갖 과일과 채소들을 심어 놓은 것입니다. 저에게 말씀합니다. 토마토도 있고요, 딸기도 있고요, 고분자도 있고요, 마음껏 따서 드세요. 뒤뜰로 들어오는 입구에는 포도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고 호박은 담장을 넘어 이웃집까지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채소와 과일뿐 아니라 사이좋게 예쁜 꽃까지 심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다녀본 집 중에서는 아주 작은 뒤뜰이었습니다. 그러나 풍성 그 자체였습니다. 아마 애동된 동산이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작은 뜰을 넘어서 이웃에게까지 하나님의 풍성의 선물이 나눠지는 것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는 막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음을 느껴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때때로 우리가 맞이하는 작은 뜰, 작은 감옥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에 새롭게 눈을 뜨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리어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확신을 꽃피우게 하는 삶의 첫 은혜의 현장을 체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고백하는 축복의 장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작은 공간은 하나님을 삶에서 새로이 만나 고백하는 축복의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인의 몸으로 있을 때보다 감옥에서 더 많이 자신을 축복했고 이웃을 많이 축복했습니다. 그리하여 풍성의 신학을 완성시켰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떠나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선으로 떠나온 분들을 환대하며 축하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자 말씀드렸었습니다. 반면 갇힌 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풍성의 신학입니다. 풍성의 신학은 떠나는 자들을 통하여 꽃이 피었고 아울러 갇힌 자들을 통하여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풍성의 하나님. 아니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낭비의 하나님. 풍성의 하나님조차 그 표현이 합당하지 못해서 나온 표현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떠나는 사람이든 갇힌 사람이든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또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하나님의 가슴을 울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삶의 공간에서 종종 고백하십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우리의 좁은 공간을 넘어서 우리의 풍부함의 축복은 날개를 달고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좁은 공간에서 사셨던 한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눈 깜빡이는 시인 미즈노 겐지라는 일본인 시인이 있는데 어릴 때 홍역을 알아서 전신 마비가 됩니다. 눈만 깜빡일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고 그 후에 많은 시를 짓습니다. 말도 못하고 글을 쓸 수도 없는데 어떻게 시를 쓸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와 눈을 깜빡이면서 시를 씁니다. 스크린에 나오는데 뒤에 어머니가 계시고 앞에 시인 미즈노 겐지입니다. 일본어로 50음도가 있다고 하는데 알파벳이 50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A, B, C, D, E 하고 말할 때 자기가 원하는 알파벳이 나오면 눈을 깜빡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 하면은 B가 나올 때 눈을 깜빡, O가 나올 때 눈을 깜빡, Y가 나올 때. 때로는 마지막 것을 하게 되면 50번 어머니는 알파벳을 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넉넉한 시간이 있으니 그렇게 해서 시를 짓곤 했습니다. 하나만 소개해드리면은 제목은 삶, life.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달팽이는 달팽이답게 가고 닭장 들꽃은 닭장 들꽃답게 피고 청개구리는 청개구리답게 울고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나는 나답게 산다.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나는 나답게 산다. 이분이 나는 나답게 산다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매일 이렇게 외쳤기 때문일 줄로 압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리니. 교회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넓은 넓은 공간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풍성함의 속성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구석구석은 하나님의 풍성의 원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또 풍부하리니 우리는 참 자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웃을 향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십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풍성의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숨겨져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이 잔치에 늘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나려 주옵소서. 사도바울이 감옥 가운데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신 즉 고백하고 있음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삶의 환경 가운데서 늘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계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풍성한 계절을 맞을 준비를 하게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가을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계절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새롭게 볼손을 향하여 온 많은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떠남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생활하는 동안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삶 마음껏 누리게 축복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